예. 자, 우리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는 제목으로 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지금 이제 5월 마지막 째 주인데요. 5월 달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월 달이 시작되는 지난 3주 전에 제가 가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오늘 5월이 다 가기 전에 제가 가정에 관해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어린 자녀 둘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 제가 또 부모님을 또 모시고 사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 자신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그 원칙과 지침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잠언을 쓴 것인데 솔로몬의 권면에 물론 하나님의 권면이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이시죠. 여기 보니까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마땅히 갈 길에 대한 부분과 또 아이를 훈련시키라 하는 이 두 부분을 좀 나누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땅히 갈 길 여기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흔히 인생을 즉 사람이 사는 것을 길을 가는 것으로 이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인생을 길에 비유한 그 어떤 글 중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금방 떠오르는 시가 한 편 있을 터인데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그 미국 시인의 그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이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버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 한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런 시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그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인생의 두 가지 길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안타까움과 그 선택의 순간에서 야기되는 망설임 등이 표현되어 있고 가지 않은 또 하나의 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길로 인해 자신의 삶이 결정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설이 되고 있는 시입니다. 뭔가 대단히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시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참 대단히 운치 있게 표현했다. 대단히 참 멋있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멋진 시인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보다 거의 3000년 전쯤에 먼저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의 왕이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고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거예요.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일반인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다 해봤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본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앞서서 역대기하 6장에 보면은 13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자기 두 손을 하늘 향해 내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하 6장 14절에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늘에나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기도하는 중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갈 때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제 골자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뒤에 그들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인간이 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선한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 솔로몬은 이 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4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48장 17절을 한번 펴보시면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네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도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 네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선한 길,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주의 길 혹은 주의 행로라고 부릅니다. 시편 25편 4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 주의 행로, 이것이 지금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이 주의 길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의 길이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바른 길이고,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의의 길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의롭고 참된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곧 인간이 마땅히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바르고 의롭고 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과 대비되는 길도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이 나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 또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악독한 길이 나옵니다. 이런 길도 있어요. 이런 길을 간 대표적인 인물들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발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 발람의 인생의 족적,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인의 길, 발람과 가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걸어간 그 인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마땅히 갈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는 아이를 훈련시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갈 길이 있고 그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련시킨다는 이 말은 영어로 이제 트레인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가르침을 받는 자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가 의도한 상태에 이르도록 어떤 지침을 가지고 훈육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훈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분이고 제가 가르침을 받는 자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제가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저를 이 여러 가지 지침으로 이렇게 훈육시켜 가시는 것, 그게 이제 훈련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마땅히 갈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성경은 분명히 아이를 훈육시키라고, 훈련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아이는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그러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공자나 맹자가 이야기하는 성선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성품을 타고난다는 그 말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아이에게 절대로 매를 대지 말고 말로 잘 타이르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길을 꺾지 말고 그 아이의 끼를 최대한 끌어내서 그 끼를 살려주라고 얘기하는 현대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마귀적인 이론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를 훈련시켜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커서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인간은 오직 어려서부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그 창조주가 기뻐하시는 마땅히 갈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훈련시켜야 하는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아이 때를 아이 시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시켜야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심지어 늙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된다. 아이 때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시면 잠언 22장 6절이죠.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아이 때도 위한 것이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여전히 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훈련에 사용해야 할 그 교재, 교범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세상의 철학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인문학 서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 원리책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교범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 이것은 입증된 교육 방식입니다. 이건 누가 해보지도 않고 이걸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의 경우에 어린아이 때부터 그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배우고 자란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가르친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어준다는 말 이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게 해준다는 말 이상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이 기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모든 것까지를 세세하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성경적인 원리들을 각자가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응용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거나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거나 뭐 앞으로 200년 후에 한국에서 살게 될 사람이거나 중세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적용하는 원리가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성경에서 이해한다면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오늘 그 자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 물론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아, 남보다 뒤지지 않게 뭐 가르치는 거죠, 뭐. 아, 뭐 원한다면은 아이가 원한다면은 뭐 아이가 즐거워하는 일을 시켜야 되겠죠. 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예,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지혜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발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의 모든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든 나쁜 것을 주시든 나쁘게 보이는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나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당시에 볼 때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것을 주실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있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친구뻘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과 동격으로 그렇게 놓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그 하나님께 무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을 어릴 때부터 두려워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그분을 기피하고 멀리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두려움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에 대한 것을 그걸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권위에 복종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권위에 복종하도록 가르쳐라.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는 권위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3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국가를 대항해서 데모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 대학생 시절에 데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돌을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격렬했고, 한때는 저도 뭔가 이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마치 이게 바보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그냥 국가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뭐 교수님들도 그런 사람들을 어용교수라고 부르고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폭군 네로의 권력일지라도, 네로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말 끔찍한 그러한 폭군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권력에도 성경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권력을 전복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위 깨어있는 사람의 태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죄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반항적인 마음일 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반골 기질이 심해서 그래서 뭔가 이 저항하는 마음, 이게 우리는 이렇게 꽉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조금 지식인이다 하는 사람들 안에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좌파들의 선동에 쉽게 이렇게 경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권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력에는 하나님께서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권력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저항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게도 동일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자기의 상관에게 일관계에 있어서 상관에게 적용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반항하는 마음이 막 들 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그게 잘못됐다는 것,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단순히 인간 웃어른 또는 인간 상사 또는 왕에 대한 그 존경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도 그래도 자기보다 더 위에 권위자가 계시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권위에 복종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교사나 어른 등의 권위에 또는 국가의 권력에 대한 그런 불순종을 지속적으로 연습해온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권위에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곧 최종적으로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문제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 아이가 부모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땡깡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는 법을 무시하고 떼법으로 무조건 떼지어 몰려가가지고 데모하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괴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릴 때부터 권위에 복종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 즉 어둠의 자녀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보시면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인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이집트, 그 이집트의 행위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도 말고 또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인도하셔서 들어가야 할 땅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의 행위도 따라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0장에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지니. 하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풍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행하기를, 다르게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 사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얼마나 참 사실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까? 얼마나 눈총을 받고 심지어 핍박을 받습니까?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줘야 편한 것인데 그것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근육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옷 입고, 다르게 노래하고, 다르게 공부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방식에 있어서 다르게 돈 벌고, 모든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걸 가르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하고자 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남녀의 차이를, 남녀의 구별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지금 아마 한국의 그 이 누리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이 영유아 아마 통합 보육 과정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보니까 그 교육에 포함된 내용 중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인 차별을 두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받는 그 아이들은 그 교사들로부터 뭘 받는 거냐면은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여자는 뭐 인형을 가지고 놀고, 꼭 그렇게 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든지, 여자 말투를 하든지, 여자 행동을 하든지,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거나 남자 말투를 하거나 남자처럼 행동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신명기 2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에게 속한 옷이 있고 남자에게 속한 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여자의 옷이고 어디까지가 남자의 옷인지를 우리가 문화와 관습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명백한 것은 어느 시대에건 타락하지 않은 시대에는 분명히 여자와 남자의 옷 모양이 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없어질 때 사회가 급속하게 타락해가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옷차림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남자에게 속한 옷과 여자에게 속한 옷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창녀의 차림이 어떤 건지도 알고 계십니다. 잠언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 어리석은 자가 이 창녀에게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여기 잠언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더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으니. 창녀의 차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떻게 입으면 창녀 같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80년대 중반만 해도 대학생들의 차림이 그렇게 정말 술집 여자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지금 보면은 대학교 정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자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가 술집 여자인지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저만 그런가요? 사회가 그것을 조장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도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세상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고등학생 우리 자매들이 있지요. 아, 애들 다 이게 이만큼씩 한 뼘씩 줄여 입는데요, 치마. 저만 이렇게 학교에서 규정해 준 대로 이거 입고 다니면 바보 되는데요. 좀 바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바보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뭐 지옥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당장 불벼락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옷을 입는 것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자가 정숙하게 입기를 원하십니다. 창녀처럼 입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목양자인데,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서는 매일 이 얘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여자 치마 입어야 되고 머리 깎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학교에서 훈련은 받았지만 제가 그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복장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숙하게 자매들이 입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할 때도 창녀의 창법이 어떤 건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기 이사야서 2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날의 두로가 한 왕의 날수에 따라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가 창녀같이 노래하리라. 제가 뭐 여기 상황 설명을 드리진 않겠는데, 어쨌든 그 표현을 보니까 창녀처럼 노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를 똑같은 복음성가와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법으로 노래할 수도 있고 창녀처럼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창법이 이것이 대단히 센슈얼하게 육감적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도 있고 건전하게 노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복음성가 가수들이 상당히 그 창법이 대단히 육감적이면서 끈적끈적하면서 느끼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이 어떤 이 육체에 반응하게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창녀의 창법을 알고 계십니다. 남자의 경우에 고린도전서 11장 14,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남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은 수치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얼마까지가 긴 머리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통념상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긴 머리를 갖는 것, 그것은 본성의 수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이 자꾸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 쉽게 거역하다 보니까 본성 자체가 수치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은 본성 자체 역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남성에게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키우실 때 여자처럼 머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 38장 1,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은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이 성차별적인 표현이네.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 하나님도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 뭐 여성을 억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여자다운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섹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비슷한 옷 입고 문화도 다 같이 비슷해지고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동성연애, 또 페미니즘 이런 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치관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추천할 만한 일이고 뭐가 배격해야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를 그게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가르치는 게 그 아이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미련함이 매어 있다 그랬어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를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 이게 분명히 어둠인데 이걸 자꾸 빛이라고 하고 이게 빛인데 어둠이라고 하고 이게 쓴 건데 단 거라고 하고 이게 콩인데 메주라고 하고 맞습니까? 콩인데 파치라고 하고 그렇죠? 네. 네, 저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같이 좋으셨습니까? 네. 네. 이게 악한 사람들은 콩을 파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콩은 콩이고 파트는 파치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 윤리, 상황 논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셨으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셨으면 그게 악인 것입니다. 백 사람이 그게 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셨으면 그건 악인 것입니다. 또 레위기 10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하나님이 이런 게 구별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반상대주의,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안 된다는 것, 그게 옳지 않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반세속주의, 세속주의가 옳지 않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반진화론, 진화론이 옳지 않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 모든 게 지금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이런 것을 확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공중도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질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법규를 지키는 걸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뭔가 많은 지식을 넣어주는 거 우리가 그걸 교육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 주일학교 때 가르쳐봐야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겠습니까? 주일학교의 교육은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 권위에 대한 순종, 공중도덕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에, 교회 교육에서도 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휴지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요즘 사람들 어른이나 애나 얼마나 길거리에 함부로 버립니까?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차에서 담배 피다가 그 불도 꺼지지 않은 그 담배 그거 옆차에 있는 쪽으로 휙 던져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예. 또 정리정돈하는 거, 예, 청소하는 거, 예,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예의 지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예,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또 잘못했을 때 미안해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치고, 자기가 뭔가를 엎질렀으면 자기가 치우는 것도 가르치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가치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것이 대충병입니다. 대충병. 이 대충병으로 인해서 모든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사가 발생해도 여전히 대충해요. 그렇죠?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건, 또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성경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건, 뭐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 어디서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한다면 어떻게 대충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나 자신에 관한 일을 하더라도 대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대충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도 대충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게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당연히 대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라. 공부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국어 배우죠? 왜 국어 공부합니까? 왜 국어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논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문법을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몇 점 잘 맞아서 수능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짧은 순간 써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유일하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표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뭐가 뭐를 수식하고,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고 저수로가 뭐고, 이 단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 보세요. 국어 못해요. 제가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국어를 못해요. 국어를. 그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주어가 이렇게 나갔는데 저쪽에 끝에 가서 이렇게 들어본 거는 서술어는 영 딴판이 돼 있어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그런 수법입니다. 국어를 못하면 이단이 되거나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수학은 단순히 뭐 근의 공식 익혀서 뭐 문제를 풀고 뭐 삼각함수 어쩌고 해가지고 점수 잘 받고,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훈련하는 거냐면 사람의 그 논리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논리력. 하나님이 인간에게 논리적인 마인드를 주셨어요. 논리력.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 논리력이 결여될 때 사람이 맹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데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논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명백하게 지금 모순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걸 아멘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모순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른 이유들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과학. 예, 과학은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에요. 더 많이 그것을 알아갈수록, 이 창조의 원리들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깊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신뢰할 만한 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서 음악과 미술과 예술과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것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 건조하고 이 냉랭하고 딱딱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성, 뭔가 풍부한 심성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악이나 예술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거 많이 암기해서 뭐 하시게요? 그거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하지 말고, 역사라는 것은 그 인류에 대한, 인간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게 그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알므로써, 그렇죠? 또 과거와 현재를 알므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문학과 고전을 공부합니까? 다 열심히 하세요. 네. 사람이 날라리 같고 깡패같이 건들건들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 문학이나 고전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건덩건덩대고 조폭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 누구보다도 고상하고 기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문학과 고전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우리의 그 이 어떤 이 캐릭터, 이 인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섬길 때 더 덕이 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한번 걸러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정보와 지식을 무턱대고 암기하고, 어떤 뭐 너 재능 있어? 그러면 고분야로만 나가. 너 체육 잘해? 그럼 그쪽만 해. 다른 걸 할 필요 없어. 너 뭐 노래 잘해? 그럼 너 그쪽만 해. 다른 건 전혀 하지 마. 이런 식의 특성화 교육, 재능 교육,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기의 정보나 지식의 암기나 재능 위주의 이런 교육보다는 우리가 태도를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또 적용하는 그 능력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이제 했는데, 인간에게는 자기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즉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길로 가는 거예요. 도박꾼의 길을 선택하면 도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술가 선택했으면 예술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우리 앞쪽에 놓여 있습니다. 프로스트가 얘기하듯이 그걸 딱 이제 두 개로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은 반드시 자기가 간 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이 창조주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우리의 창조주께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스트는 남들이 덜 간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멋있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남들이 덜 간 길을 갔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갈 때 그게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로 자연스럽게 마땅히 갈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아이들을 어른에게, 부모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짐승에게 맡기거나 그냥 자연 상태에 이렇게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다 부모에게 맡기시잖아요. 부모에게. 왜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훈련될 때, 반드시 훈련될 때, 훈련된 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시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나 어떤 내 반항심이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강경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좀 걸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제 사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침을 제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복입니다.